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귀한 깨우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 저승에 가게 됐습니다. 그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묻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관 속에 있을 때에 당신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당신을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이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 아주 유능한 의사요, 가정을 잘 돌보는 아주 훌륭한 가장이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은 좋은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좋은 훌륭한 교사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사람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 움직인다. 예. 여러분, 이 새우구이 축제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새우구이 축제 기간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많이 회자되기를 원합니까? 이 자리 가운데 온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응을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새우구이를 앞두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이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그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뜨신 자라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구절은 9장 4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4절은 우리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나 이 사절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면 특별히 그 인칭의 변화를 여러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자신 나에 대한 1인칭으로 시작했다가 2인칭 복수로 우리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내신 자의 일을 하면서 이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제자들 그것도 하여야 하리라. We must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보았습니다만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나는 그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 한번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를 보면 must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강한 의지와 의무의 뜻을 표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장에 34절로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일에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일에 제자들도 함께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사역으로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고 있는 오늘 성도된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리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에게 드는 어떤 생각 또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은 누군가가 가서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고 설득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눈 뜨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일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 일에 나서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나가서 전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얻을 자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면 처음부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노력한다고 한들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가 믿을 일도 없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한들 믿기로 작정된 자가 안 믿을 일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부터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 자신을 보면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어떤 내용과 비슷하냐 하면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20절 찾으셨으면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범죄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율법이 없었을 때보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그에 따른 우리의 죄책감과 죄에 대한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범죄가 우리에게 더하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렇게 더 심각하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범한 죄보다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 죄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면 그 구원에 이른 신자는 앞으로도 그 사소한 죄를 범죄를 저지르고 대충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분명히 이끄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의외로 우리 많은 신자들이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좀 대충 살아도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안일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많이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서인지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전혀 신자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거짓과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 아주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더 과감히 담대하게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과 그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가 알고 경험한 자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의 그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이제는 죄에서 나오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의 기뻐하시는 요구를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책임이나 의무를 따지기 전에 그가 요구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모습이어야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미치냐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하실 바에야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대로 우리는 생각이 미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죄된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어떤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십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죽을 운명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돌아올까 말까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이런다고 해서 정말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요구하시는 자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감사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그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그 보내신 자의 일을 왜 우리와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그 일들을 하도록 부르시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고 예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과 우리들까지 그 일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혼자서 직접 하셔도 가능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행하시면 그 일은 더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더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나라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번거롭게 사람의 손과 발과 인생을 사용하시는지 또는 여러 주변의 민족들을 사용하시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단지 믿음을 구원을 틱 던져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최면술사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성에게 가서 그 이성에게 최면을 걸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최면술사에 의하여서 그저 이용당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런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사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사 그 마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복하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들을 함께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큰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함께 초대하고 있고 그 과정을 함께 밝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로 알려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경륜의 크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안에서도 자람과 성숙이 성장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또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보여도 그 일들을 이루심으로써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 성취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들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메이저 리그 월드 시리즈가 이제 곧 시작이 되죠.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캔자스 시리가 월드 시리즈에서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구인이라면 아주 꿈의 무대입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거죠. 야구의 그 팀의 최강자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컵스는 지난 100년이 넘도록 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죠. 이거는 염소의 저주 때문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로 나가는 선수들은 아무나 내보내지 않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월드 시리즈 경기에 우리를 불러다가 타석에도 세우시고 또 투수의 자리에도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TV에서 월드 시리즈를 보는데 제가 투수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볼을 던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별로 안 웃기신가 본데 저는 좀 이렇게 태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부 때에는 장로님 한 분을 제가 거론을 했는데 우리 뭐 가령 우리 양종호 집사님이나 우리 이인철 집사님이 투수에 서고 일루수에 서서 그 경기를 한다. 뭐 이 일로 크게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과 눈마주친 그 사람이 이 월드 시리즈 무대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신이 서 있을 때는 생각지 못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이거는 지는 경기입니다. 그 경기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압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결국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 승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너 때문이다 네가 잘했기 때문에 이 승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하여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영광과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 부르시고 그 구원에 동참케 하신 저 엘리야처럼 저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또 그 사도들과 바울처럼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라는 그 한 단어로 우리를 묶으셔서 그 일들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새우구의 축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과 또 다음 주일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하느냐에 대한 그 충분한 대답이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빠져나갈 궁리를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되면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세우구이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CD를 가져가셔서 소장해 두셨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런 세우구이와 이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누가 보아도 아직 신자답지 못하고 엉터리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자칫 복음을 전했다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되지는 않을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내가 좀 성숙해지고 내가 온전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고 아는 지식도 많이 없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결국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며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만큼 잘 전했냐, 내가 얼마만큼 신자답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닫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말에서나 행위에서나 인격에서나 우리의 평소의 삶을 우리는 조심하게 할 필요가 있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온전해진 다음에 신자답게 산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일이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평생이 돼도 그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말할 줄 모르고 착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일 때 오히려 더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신자답지도 않은 모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 악이 있고 아직 죄가 있고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더 큰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이 내 전도임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두려웠고 뭐 때문에 떨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칫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도 말에 자신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우구이 축제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떤 면에선 저도 부담이 되고 또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새우구이를 앞두고 이제 특별사역 개발원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우구이의 컨셉은 우리가 어떤 이벤트 위주로 아주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대한 인상을 아주 좋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주 좋게 하는 일이라면 사실 그것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크고 잘하는 교회는 아주 멋들어지게 더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진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병폐를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역발상으로 오는 사람에게 이 자리에서 복음의 엑기스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새우기가 되어보자 라는 대로 취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사람에게 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좋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해야 되는 저희 입장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한두 가지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 교회에 발을 붙잡아 놓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할까라는 그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게 할까라는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또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이 설교자의 좋은 인상을 남길까 하는 마음도 놓으면 됩니다. 뭐 원래도 좋지 않은 인상이긴 하지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 새우구이를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주위에 아직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데려와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복음 증거에 전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밥 한번 살게, 같이 가자. 또는 내가 술 한번 살게, 가자. 여러분들 술 사고 여러분 안 마시면 되잖아요. 술 마시는 것보다 구원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번에 골프 게임비 한번 낼 테니까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는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쇼부를 보는 겁니다. 쇼부가 뭔지 아시나 모르겠네. 그렇게 오늘 이번 새우구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공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분리되어서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게 될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올 것이다, 그날에 대한 긴박성과 촉박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누구나 다 밤이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거동할 수 있는 사지가 멀쩡하게 있다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시간이 많았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앞으로라도 가장 시간이 많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과거에 젊었을 때, 대학생 때 또는 싱글로 있을 때가 가장 시간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많을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열정을 가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힘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노느라고 바쁘니까, 지금은 연애하느라고 바쁘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일들을 다 나중으로 미뤘죠. 나중에 직장도 얻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도 잃었고 직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일하느라고 바쁘고 좀 더 돈을 벌어놓고 안정되고 나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대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나면 그 아이들을 시집장가를 보내놓고 나면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로 그 시간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가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는 은퇴도 했고 더 이상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힘도 없으니까 그런 일들은 젊은 사람 시키자. 이 얘기가 꼭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밤이에요. 내 인생과 내 소원하는 것과 내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항상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가 있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밤이에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전영록의 전영록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당돌하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써달라는 고백을 해본 적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곧 그 밤이 옵니다. 진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낮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정도로 인식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내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믿어드리는 것 정도로 신앙생활을 인식합니다. 언제나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그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 교회는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머리가 명령하는 일을 그 몸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교회도 예수님과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서 묶으셔서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장님된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경험하게 하고 그 승리의 감격과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다시 한번 가셔서 9장 4절을 우리에게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9장 4절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제자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